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I have no castles, no earthly kingdom, but my cabin will do. Mansions yonder on the hills of glory.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My mother's mansion may be close by me across the golden avenue. She was the first one to teach me of heaven, and the very first one to teach me of you.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is near the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12장. 이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에게 박해의 손길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베드로도 잡아넣었다. 이 일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기간에 일어났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그러고는 네 명씩 짝을 지은 네 무리의 경비병들에게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으로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에 끌어내려는 바로 그 전날 밤의 일이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서 두 병사들 사이에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앞에 서자 감방 안에 환한 빛이 가득하였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였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의 두 손목에서 쇠사슬이 벗겨졌다. 천사가 말하였다.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따라 그대로 하였다.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은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니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둘이 밖으로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났을 때 갑자기 천사가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을 하였다. 이제야 알았구나. 주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모든 유대 백성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에서 나를 구해내셨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노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 노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은 열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은 로데에게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로데는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우기자 그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임이 틀림없다 라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하도록 한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꺼내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를 알려주시오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 때문에 경비병들 사이에 작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 헤롯은 부하들을 풀어 베드로를 찾아서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경비병들을 불러 심문한 다음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사절단을 보내어 헤롯을 만나보게 하였다. 그들은 헤롯의 시종인 블라스도를 설득한 다음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하였다. 그들이 사는 지방은 왕의 영토에서 식량 공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청한 날이 되어 헤롯은 왕이 입는 용포를 떨쳐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쳐댔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이다. 곧바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그는 벌레들에게 파먹혀 죽고 말았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졌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갔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갔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열왕기하 제18장 이스라엘의 열라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넷을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토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샘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유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바로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고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힐기야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그들에게 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종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스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게 주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샘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사람을 추종하는 데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모든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다는 데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자연이건 사람이든 은사이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자 당부입니다. 바울은 줄곧 다루어 왔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다시 말해서 사람은 배울 만한 것이 결코 없으며 아무리 위대하다는 사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들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소유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을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이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도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은 물론이고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미래의 것을 비롯해서 사망과 생명까지도 주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체계를 통해서 우리 믿음 속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의 모든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한다면 사라질 수 있다는 신비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통한 가르침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 말씀 중심으로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과연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속여도 진실할 수 있다면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속일 수 없는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속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을 자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속이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앞에서 살고 있는 의식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기본으로 의식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계로 주는 당부는 아무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인데 성경 속에서 자신이나 스스로를 속인다는 표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이고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8절 하반절에 했는데 이것은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독선에 대한 경계의 교훈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읽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예레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겸손으로 내려앉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죄악에서 나오는 사람의 간교한 지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항하는 간악한 지혜에 대하여 성경은 줄기차게 지적을 하고 경계를 주고 있는데, 먼저는 바울이 인용한 말씀부터 보면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하심으로 엽기서 5장 13절이고요. 제가 엉덩이를 파 만들며 지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시편 7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 94편 11절에 하신 말씀들은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는 20절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혜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그 지혜의 결과는 결국 어리석은 일들만을 만드는 인간 지혜에 대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로마서 1장 22절에 23절에 책망하고 지혜를 사랑한다는 이 고린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이죠. 예루살렘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19절에 하셨는데, 여기 꾀라는 말은 파누르기야, 사기, 교활, 간교, 교묘, 못된 짓 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간악한 지혜를 기뻐하실 리가 없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지혜 때문에 자신을 죽음의 올무에 걸리게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스스로 얕은 죄악된 지혜보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의지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에 사는 천국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1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하다고 해도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어떤 선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오히려 그들의 이름이 이용을 당하는 것들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보아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21절 상관절에 당부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 선언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1절 하반절인데 이제 바울은 독자로 하여금 눈을 하나님의 전 피조 세계인 만물을 보게 합니다. 만물은 모든 모두 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도자인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등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의 백성들을 떼어낼 수 없다는 확신을 주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했는데 바울의 겸손을 여기서도 보게 되는데 자신을 하잘것없는 피조물 속에 포함시켜 강조하고 있고 결국 자신도 저희들의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3절인데 언제나 결론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일컬어 너희의 것이요 했던 바울은 홀연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고백과 신앙이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결국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나 주체는 우리 각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라야 영혼을 말할 수 있고 영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내 신앙이 언제부턴가 식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열정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옛마을로 힘없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그들이 가는 길에 합류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두 사람에게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두 제자는 나그네의 질문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 나그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빈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 나그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말은 그들이 어떤 기대를 했으며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나그네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두 제자가 길에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곧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자세히 설명한 나그네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 나그네를 저녁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자리에서 자기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의 가슴에 불을 붙인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 제 형제들이 사는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제 형제들은 저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제자에게 바로 이 성경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라고 번역한 부분을 NIV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heart-burning이라고 옮겼습니다. 이것은 가슴이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뜨겁게 불붙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도 두 제자의 그것처럼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